긍정적이지만 아직 미중 관계가 해빙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남 직후 밝혔듯이 중국과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 양국 사이 긴장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공격과 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와 세계 식량안보 문제와 같은 중국과 협력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사안이 분명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두 가지 대립 요구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양국 관계도 균형을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소통 창구를 늘려간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화가 최고위급에서 그치지 않도록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런 노력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국방수장이 2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타이완 문제 등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웨이 펑어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별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웨이 부장에게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기존 결의를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타이완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해선 양안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군용기들의 위험한 행동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해서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 부장은 현재 중미 관계가 직면한 국면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중국은 양국의 군관계 발전을 중시하지만 미국은 반드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중미 관계에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고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22일 남중국해 국가들의 영토 보전과 항해의 자유를 옹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필리핀의 팔라판 서부 섬인 푸에르토 프린세사에 정박한 해안경비대 순찰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분쟁 해역에서의 무책임한 행동에 반대하는 국제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남중국해의 위협과 강압에 직면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맞서 동맹 파트너국을 계속 결집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어디선가 위협을 받는다면 그것은 모든 곳에서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인 상업활동, 그리고 분쟁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과 같은 원칙을 옹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의 우주군 사령부가 22일 공식 창설됩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22일 오후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우주국은 이 미 본토에 대한 우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2월 공군에서 독립했습니다. 이후 인공위성의 적외선 센서 등을 통한 우주기반 미사일 추적 체계를 이용해 세계 각국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 추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부 창설은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오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산하조직으로 태평양 육군, 함대, 공군, 해병대 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이번 출범식을 통해 우주군 사령부가 추가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추수감사절을 사흘 앞두고 칠면조 두 마리를 사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75년째 이어진 추수감사절 전통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 초콜릿과 칩이란 이름의 칠면조 두 마리를 사면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24일 땡스기빙 데이 즉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5분의 구운 칠면조를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한 칠면조 두 마리는 평생 식탁에 오르는 신세를 면하게 됩니다. 미 군악단은 사면에 앞서 레너드 스키너드 버전의 자유로운 새를 연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중간선거를 언급하면서 모든 표는 검증됐고 유일한 레드웨이브는 독일계인 셰퍼드 사령관이 크랜베리 소스를 넘어뜨렸을 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부진한 성과를 낸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질 바이든 여사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 해병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올겨울 전력난 등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했습니다. 한스 클룩의 WHO 유럽 담당 국장은 21일 성명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관 시설의 절반이 손상됐거나 파괴됐다며 이는 이미 보건체계와 사람들의 건강에 연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의료시설 수백 곳이 전력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클루게 국장은 9개월 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의료시설에 대한 703건의 공격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국제인도주의 규범과 전쟁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겨울은 수백만 우크라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루게 국장은 또 이번 겨울은 우크라이나 보건체계와 국민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국제사회와 그들의 약속에도 상당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19일과 20일 폭격 피해를 입은 자포리자 원전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핵시설 파괴로부터 보장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보안군이 이란 서부 크루도정 밀집 지역에서 시위대의 중화기를 동원한 공격을 가해 13명이 숨졌다고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헝가우는 이란군이 지난 20일에서 21일 사이 피란샤르, 마리반, 자바르드 등의 도시를 폭격했다며 실탄 사격과 중화기로 추적되는 소리가 담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4시간 동안 자바르드에서 7명, 피란샤르에서 4명, 기타 지역에서 2명을 포함해 13명이 지역 보안군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단체도 끊임없는 총소리와 피 흘리는 사람들이 옮겨지는 모습을 전하면서 자바르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대학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21일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이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오전까지 비 또는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도발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로에 북한 편들기가 한층 노골화됐다며 이런 구도가 상당 기간 고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신형 ICBM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한 데 대응해 21일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이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에는 대북 정유 제품의 연간 공급량 상한선인 50만 배럴과 원유 공급량 상한선 400만 배럴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자동 강화라는 이 규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대화로 복귀하기 위해 미국이 신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또 안보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항상 규탄하고 북한을 압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도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들과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여 북한이 그에 따라 예상대로 행동한 것이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평양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워싱턴의 욕망 때문이라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ICBM을 8차례 발사했습니다. 또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안보리가 소집된 게 올 들어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난 2월 올해 첫 ICBM을 쏘면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깬 이후 번번이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대응이 무력화됐다면서 중러의 북한 편들기가 한층 노고라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 4월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열흘 내 총회를 소집해 관련 사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안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계속 감싸더라도 이를 제어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전략 자산으로 여기는 태도가 확연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중국은 과거 미중 경쟁이 덜 치열했을 땐 북한의 핵 개발이나 ICBM 도발을 미국의 동북아 군비 증강을 유발하는 전략적 부담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를 미국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수석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증폭된 미국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외교적으로 자국을 전폭 지지하고 나선 북한에 대한 편들기에 한층 적극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중국의 경우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선에 대응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핵 문제가 더 이상 미중 간 협력 분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안보리에서 빚어지는 반복된 갈등을 미중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의 경쟁과 대치 구도를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장기화하면서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적어도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유엔 안보리가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안보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의 독자 제재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또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추가적인 독자 제재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과 함께 독자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러의 북한 편들기가 공고해지는 양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력 강화를 향한 전력 질주를 한층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설정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3000년도인 내년에도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홍미 실장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핵폭탄과 투발수단으로서의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 그리고 핵미사일 운용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군 정찰위성 개발 등 크게 세 갈래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포착된 대규모 공사 움직임으로 미뤄 북한이 내년부터 정찰위성 발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앞서 지난 17일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의 엔진 시험대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위성 발사장을 현지 지도한 뒤에 지금까지 로켓 발사대 점검과 터널 건축, 발사 통제소 철거, 새 시설 건립, 단지 안팎에 새로운 도로 건설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한인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보도자료에서 셔먼 부장관이 오늘 11월 18일 감행된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조현동 한국 외교부 제1차관, 모리다케옵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자 전화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장관과 한일 외교차관은 영내와 세계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이것이 긴장을 고조시켜온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공격적인 언행 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라는 데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3국 차관들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갈수록 위험해지는 행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이고 뻔뻔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책임을 묻는데 국제사회가 단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한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지속적이고 진지한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절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와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과 유럽연합 외교 고위 대표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이 11월 18일 실시한 뻔뻔한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북한에 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또 다른 노골적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모한 행동은 지속되고 있는 핵 활동의 증거와 함께 핵과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은 역내 안정을 더욱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CBM뿐만 아니라 올해 북한이 실시한 수십 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는 세계적 비확산 노력을 저해하며 역내 민간 항공기와 선박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행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 하에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 또는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은 북한이 이른 시일 내 NPT에 복귀하고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법적 의무들을 충실히 따르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의 필요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의 유엔 안보리 조치와 대북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따른 위협을 긴급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G7이 일본, 한국과 완전히 연대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이 반복해서 제기하는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미사일 개발에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자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데 써야 할 자원을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용함으로써 이미 끔찍한 자국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도 19일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EU는 성명에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북한의 11월 18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유는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무모한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살상 무기를 탑재할 위협적 수단을 개발하는 북한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은 모든 나라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NPT 체제 하에서 현재든 앞으로든 절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히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측은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점증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일본, 한국과 함께 연대하며 북한이 주변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하나 룽게스크 나토 대변인은 21일 VOA에 나토는 위험할 뿐 아니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룽게스크 대변인은 나토가 역내 협력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과 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 나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 행위들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한반도의 평화 전망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모한 행동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외교에 관여해야 한다고 룽게스크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관한 나토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룽게스크 대변인은 나토의 모든 동맹국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계속 지지한다면서 나토는 북한이 이 목표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은 앞서 지난 6월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협력국 자격으로 참석해 나토와의 공조 확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당시 규범과 가치에 근거한 국제체제를 보존하기 위해 나토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싱가포르와 스웨덴이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의 도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고 스웨덴은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을 주최했던 싱가포르 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올해 북한의 수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도발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그것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북한이 모든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우리의 오랜 촉구를 반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현지 시간으로 17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미한일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해 군사적 대응이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하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다음 날인 18일에는 ICBM 한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유럽 국가 스웨덴 정부도 21일 VOA에 북한의 지난 18일 ICBM 발사를 비판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앞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1973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1975년 서방국가 중 처음으로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미북 대화 진전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2019년 10월에는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을 중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스웨덴 외무부는 국제 다자기구 참여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과 관여를 더욱 넓혀갈 것을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등 인도태평양 역내 문제에 어떤 관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VOA 질문에 인도태평양은 특히 이 지역과의 광범위한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스웨덴에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열린 해상교통로 촉진을 포함한 많은 도전과제를 공유하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유럽연합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EU 관여 확대를 지원하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초청국으로서 스웨덴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규 및 기존 파트너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 간 도전과 공동안보 이익을 해결하겠다는 나토의 전략 개념에 명시된 포부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VOA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 무기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이 요격시험에 처음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LSM으로 표정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 발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성공했습니다. LSM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에서 60km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데 LS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와 고도 15에서 40km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언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체계가 구축됩니다. 한국군은 추가 시험 발사와 평가를 거쳐 2024년 말까지 LSM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 양산에 들어가 2027에서 2028년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촉구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자유세계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하울 하원 의원은 21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맥하울 의원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DOA 논평 요청에 바이든 행정부가 무의식적으로 한반도의 중대한 안보 위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한 발 물러섰고 행정부의 국방 전략이 요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공약에 실패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유엔 제재를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나약함은 김씨 정권의 호전성이 이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지원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김정은을 힘의 우위에서 상대하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는 독재주의 정권들이 대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신뢰할 수 없는 깡패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했고 우리는 그의 공격에 맞섰는데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의 최근 핵 위협은 매우 우려스럽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이자 한국 전쟁의 여파 속에 한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북한 문제는 자신에게 매우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의 위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의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보장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원들은 지난 19일 캐나다 노바스코샤 헬리팩스에서 열린 국제 안보 포럼에 참석해 북한 등 전 세계 위협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메칼 의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을 가진 이란과 북한은 자유세계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의 정책으로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과 관련해 미국 정보당국은 이 문제를 매우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일을 위해 해야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 내 상황에 대한 감독과 미국의 대응이 있는 한 현 상황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재임 당시 직접 북한을 상대로 강경한 정책을 펼쳤던 내용을 소개하면서 최대 압박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도발에 다시 나서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평화는 힙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북한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이를 통해 평화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시니어 나를 도와주소서에서 자신이 직접 상당 부분 관여했던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최대 압박은 효과적이었다며 위협에 대응해 화염과 분노라는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협상장에 나왔고 우리가 재임하는 동안 미사일 시험과 핵 위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 김정은은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과 위협의 옛 형태로 돌아갔다며 나약함은 악을 일으키며 우리 정부는 평화가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과거 미국 정부들이 김씨 독재 정권과 기다림과 희망의 게임을 했다며 북한의 핵야욕을 다루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고 외교적 만남을 가지며 합의를 이뤘지만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강력한 제재, 트럼프 대통령의 거칠고 충격적인 화염과 분노 언급, 평창올림픽 당시 미국의 강경한 태도 등이 모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었고 이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8월 북한의 위협적 언사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위협이 수개월간 지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북한이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국과 대화할 때 거친 말을 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그는 적국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뜻을 전달하는 법을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서 방한했을 때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자국민에 대한 야만적 대우를 전 세계가 잊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한 당시 북한이 폭침한 천안함을 기리는 기념관을 방문했고 북한 억류 중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벼의 아버지와 함께 탈북민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전후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측 고위 대표단과 마주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한국의 재통일이었고 따라서 내가 김정은의 여동생과 김영남과 관여하도록 열성을 보였다고 펜스 전 대통령은 회고했습니다. 2018년 2월 9일 열린 평창올림픽 환영 리셉션의 헤드테이블에 펜스 전 부통령 부부와 김여정, 김영남의 자리가 함께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영남과 나의 만남을 정중하게 강요하려는 것이 분명했고 성사된다면 북한의 아주 큰 상징적인 승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신은 리셉션장에서 모든 귀빈과 악수하고 바로 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장 귀빈석에서도 김여정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자신의 왼편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 오른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가 앉았다며 미한일이 단결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뒤쪽 줄 오른편에 김정은 여동생이 앉았지만 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자신의 방한 당시 북한 정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만남을 제안해 2018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양측이 만나기로 했지만 예정 시간 2시간 전에 북한 측이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며 만나지 않겠다고 해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과 공개적으로 악수를 할 마음은 없었지만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말이 있다면 들어볼 의향이 있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기 전 김영철 당시 북한 통일전선 부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의 소회도 밝혔습니다. 김영철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김영철은 북한의 전 정보수장이자 북한군 장성이었다며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 서 있었고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 초상화 아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 찍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 장소에 열광하지 않았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자 중 한 명의 신복이 독립선언서 작성자의 그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한 부조화를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이 신성한 장소는 아니지만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 등 미국을 대표하는 가치에 맞는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백악관에서 환영했는지, 왜 김정은의 모욕과 위협에도 많은 힘과 시간을 들여서 대북 외교를 모색했는지 이해했다면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왕조가 통치하는 억압적인 강제 수용소 국가인 북한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일부 성과를 냈다며 김정은이 이론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를 합의했고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 상자를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와이 펄하버 히킴 합동기지에서 열린 미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자신이 직접 유해를 맞이했다며 한국전에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봉환식 내내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부통령 임기 중 그 순간을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아버지 에드워드 펜스는 한국전에 소위로 참전했고 폭차빌 전투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동성훈장을 받았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017년 4월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에 서울에 걸린 환영 플랜카드에 에드 펜스,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는 문구를 보고 눈물을 참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당시 방한 중 비무장지대를 찾았을 때 비밀경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군이 보이는 군사 분계선 가까이로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그곳에 메시지를 보내러 갔으며 북한인들이 내 얼굴을 보기를 바랬다며 중무장한 북한군이 시야에 있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당초 계획은 자유의 집 속 방탄유리 뒤에서 브리핑을 받는 것이었다며 수십 년간의 전략적 인내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잔인함, 핵야욕과 도발의 시간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펜스 전 부통령은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북단 오울레 초소를 방문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과 백악관에서 만나 즉각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지옥을 경험했다며 오바마 정부 당시 국무부는 그들에게 조용히 있을 것을 권고하며 오토의 이야기로 북한 정부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 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과거 모든 미국 정부들이 취한 접근법인데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를 바라며 북한 정부에 굽실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워싱턴 DC 인근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직접 맞이한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건넨 카드에 부통령님, 우리를 고국에 데려오는 데 있어 당신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는 말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성경 구절이 써 있었다며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회고했습니다. VOA 뉴스 도성민입니다.
미국 의회산업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성환 거부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을 계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당국이 2021년 7월 50명으로 추정되는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조율했고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감금, 강제노동, 처형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탈북민과 북한 국경 내에 있는 그들의 가족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수는 63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229명이었던 2020년과 1047명을 기록했던 2019년에 비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 국경 조치가 탈북민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결의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할 것을 의무화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에 파견된 210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하는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과 폭력적인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탈북민 중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탈북 여성은 인신매매와 저임금의 강제노동에 계속 취약한 상태라며 중국 정부는 이들을 인신매매와 폭력 피해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고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송환 거부뿐만 아니라 이들 노동자, 특히 여성에 대해 계속되는 착취에 주목하며 중국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최하위 3등급 국가로 계속 지정할 것을 의원들과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런 지정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된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110조항에 기술된 정부 지원의 강제노동 문제를 다루는 조치를 발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 업체와 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제재 대상에 올리며 국무부 내 담당 부처는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북한 정부의 해외 자금 조달 계획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단속 작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도 촉구하면서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측 카운터 파트들과 협력해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 증진과 관련해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에게 합법적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을 떠난 이유와 상관없이 본국 송환 시 처형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보호해야 하는 현장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 남성과 결혼하거나 중국 남성과 아이를 가진 북한 여성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해 자녀들이 교육과 기타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줄 미국 대사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21일 일본 외국특파원협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억지력과 안보 수준이 앞으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아직 최대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아시아의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전념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한편 미국과 동맹들 간 반도체 분야 협력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뒤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의 참여를 촉구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메뉴얼 대사는 미국은 일본 기업들과 동맹인 일본의 기여를 존중하며 한국과 타이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과 함께 협력해서 전환과 구조조정을 이룰 것이지만 경제의 규모와 미국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방식은 규칙을 지키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나라에 우리 모두를 너무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이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2015년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 후 희토류 수출에 제한을 둔 사실을 언급하며 호주와 한국, 리투아니아 등에도 경제적 강압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견을 보일 때도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보복했으며 한국 단체 관광을 제한하고 한국 대중문화를 금지하는 조치도 내렸습니다. VOA 뉴스 김지훈입니다.
최근 북한 서해 일대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접선 행위가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당 선박의 출항지와 거래품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적지가 북한 영해인 만큼 환적을 근절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북한 서해 초도 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VOE의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이 일대에서 환적 의심 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초도 인근 해상의 선박간 환적에 대한 VOE의 보도를 봤으며 이 현상은 전문가 패널의 최신 보고서가 다룬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제재 회피의 중요한 매개체라며 대중이 이를 계속 보도록 하는 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VOA는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29건의 환적 의심 사례를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펜튼 보크 조종관은 이런 종류의 활동이 북한 영해에서 일어날 땐 이것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은 타이완 인근 해상 등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았지만 최근 들어선 북한 남포항의 입국격인 초도 인근 해상에서 환적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이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이러한 관행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이 출항한 나라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초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사례가 북한 선박 간 환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이들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워싱턴 뉴스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오전까지 비 또는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 12도 예상됩니다. 안주는 아침 최저 3도, 낮 12도, 남포 아침 최저 4도, 낮 12도, 양덕 아침 4도, 낮 11도, 신의주 아침 1도, 낮 11도, 구성 아침 2도, 낮 1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9도, 강계 아침 영하 1도, 낮 11도, 희천 아침 2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6도, 낮 14도, 옹현 아침 3도, 낮 13도, 개성 아침 7도, 낮 15도, 사리원 아침 4도, 낮 12도, 신계 아침 6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6도, 낮 12도, 신포 아침 7도, 낮 12도, 장전 아침 8도, 낮 14도, 평강 아침 5도, 낮 1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5도, 낮 12도, 장진 아침 영하 1도, 낮 5도, 청진 아침 4도, 낮 9도, 김책 아침 5도, 낮 10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3도, 낮 7도, 김영권 아침 영하 4도, 낮 5도, 삼지연 아침 영하 4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를 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도 1에서 2.5m를 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도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11월 23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은 20일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미중 관계가 해빙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남 직후 밝혔듯이 중국과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 양국 사이 긴장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공격과 공정거래에 관련한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와 세계 식량안보 문제와 같은 중국과 협력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사안이 분명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두 가지 대립 요구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양국 관계도 균형을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소통 창구를 늘려간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화가 최고위급에서 그치지 않도록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런 노력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국방수장이 2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타이완 문제 등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웨이 펑어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별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웨이 부장에게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기존 결의를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타이완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해서는 양안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군용기들의 위험한 행동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해서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 부장은 현재 중미 관계가 직면한 국면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면서 중국은 양국의 군 관계 발전을 중시하지만 미국은 반드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중미 관계에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고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의 우주군 사령부가 22일 공식 창설됩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22일 오후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우주군은 미 본토에 대한 우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2월 공군에서 독립했습니다. 이후 인공위성의 적외선 센서 등을 통한 우주기반 미사일 추적 체계를 이용해 세계 각국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 추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부 창설은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오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산하 조직으로 태평양 육군, 함대, 공군, 해병대 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이번 출범식을 통해 우주군 사령부가 추가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22일 남중국해 국가들의 영토 보전과 항해의 자유를 옹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필리핀의 팔라완 서부 섬인 푸에르토 프린세사에 정박한 해안경비대 순찰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분쟁 해역에서의 무책임한 행동에 반대하는 국제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남중국해의 위협과 강압에 직면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맞서 동맹 파트너국을 계속 결집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어디선가 위협을 받는다면 그것은 모든 곳에서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인 상업활동, 그리고 분쟁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과 같은 원칙을 옹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추수감사절을 사흘 앞두고 칠면조 두 마리를 사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75년째 이어진 추수감사절 전통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 초콜릿과 칩이란 이름의 칠면조 두 마리를 사면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24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븐에 구운 칠면조를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한 칠면조 두 마리는 평생 식탁에 오르는 신세를 면하게 됩니다. 미 군악단은 사면에 앞서 레너드 스키너드 버전의 자유로운 새를 연주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 들으셨습니다. 매일 세 차례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가 있고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56, 9800, 9575kHz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